자, 오늘 고린도전서 세 번째 마음의 근육 만들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상 이 사회는 대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 대인관계를 이루어가는 요소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대인관계를 성공 실패로 이끄는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요인 중에 요인이 되는 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응? 성격? 응. 말. 아,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우리 대인관계를 성공하느냐 실패를 이끄느냐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러면 상한 감정은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고 막 괴롭게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온 말이 입을 통해서 나오면 그 말은 듣는 사람의 귀를 통해서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듣는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2절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려는 거야. 왜냐하면 발사된 화살이 마음에 꽂히는 순간 마음의 근육이 좀 단단한 사람은 화살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지 않지만 그냥 스크래치 정도 납니다. 그러나 마음의 근육이 얇은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근육질은 무엇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의 근육을 세우는, 마음의 근육질은 뭘로 세워요? 우리의 근육은 뭐 단백질로 하지만 마음의 근육질은 무엇으로 만들까요? 응? 뭐라고? 세월.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 만들어집니까? 경험?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감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야. 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은 어떻게 세워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워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자존감은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학벌, 문벌, 뭐 능력.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 기준으로 세워진 자존감은 나의 자존감 수치보다 훨씬 좋은 학벌이나 문벌이나 능력이나 인물이나 뭐 이런 거를 만들게 되면 그냥 순식간에 무너질 위험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워진 자존감은 세상에 어떤 기준이 들이다대로 까딱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학문이 높은 사람 같다 대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인물이 잘난 사람 같다 대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같다 대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같다 대도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게 불편한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상대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관계없이 일단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에게 무슨 말이 들리면 무시를 당하고, 무시한, 당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또 상대방을 향해서 무슨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냥 취하지는 못하면 속으로 그냥 끙끙끙끙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과도 잘 지내고 자신을 지키면서 건강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상처만 받고 끙끙거리다가 그냥 소갈이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의 권세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혀의 권세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에 말하기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혀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지 보라고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SNS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지라도 댓글이라는 명목으로 각자의 의견을 지금 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도 있겠지만 이것이 좋은 방향보다는 나쁜 방향으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래요. 오늘 본문 4장의 말씀을 바울이 하게 된 이유가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분파주의를 억눌러서 세 명의 지도자 바울, 베드로, 아볼로를 따로따로 나뉘어 갖고 본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서로 싸움이 지금 붙여진 꼴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4장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각각 한 당파에 의해서는 어떻게든 부당하게 높임을 받거나 또는 다른 당파에 의해서는 부당하게 평가절하를 당하고 있다는 상황.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 세 사람은 지도자가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두가 한 주인의 종이면 동역자이면 그래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아주 유리한 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는 바울에 대해서 선풀을 달아 막 선풀을 좋다고 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탕부는 바울에 대해서 악풀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바울이 대처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길이 우리 오늘 읽은 바로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베드로와 아볼로와 자신을 함께 묶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러면 이제 동지애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 앞에서는 책임질 자들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진리를 나누어주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오직 주 앞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라고 자기의 신분을 확실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냐 하면 이런 사람이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확실한 자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들은 지금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그리스도의 일꾼이기에 4장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리는 주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책임져야 하는 존재로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책임져야 될 사람이 더 내 책임이 누구다? 사람들에게 더 크냐? 사람들이 판단하는 사람들의 판단이 더 크냐?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판단이 더 크냐? 이거를 놓고 보는 거예요, 지금. 확실한 것은 사람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라는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기보다는 그 거십거리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의 양심에게 스스로 물어서 그 증거를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앞서서 자신의 양심에 물어서 혹시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양심에 꺼릴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의로운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로움의 최종 판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라는 말씀이 지금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우리도 여기 세 가지의 종류의 판단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판단, 자기 양심으로 판단하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 이 세 가지 판단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 세 가지 판단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첫째로 사람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가장 저급한 일. 그러니까 저급화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냐? 로우 레벨이라는 거야. 아주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로우 레벨이라고 말해. I care very little이라고 얘기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린 사람들한테 누가 좋다는 얘기도 듣지만, 아유, 별로야, 나쁘다. 왜 이렇게 못, 이런 얘기 숱하게, 파지티브하든 네거티브한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도 세상에서 이런 걸 들을 때, 여러분, 선풀이 더 많습니까? 악풀이 더 많습니까? 악풀이 더 많아요. 사람들은, 악풀이 더 힘이 있고 더 나가는 그 속도가 더 많아요. 사람들은 악풀을 더 얘기하기를 더 즐겨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친구들로부터 여러 종류의 판단을 받고, 이 판단하기 위해서 몹시 신경이 쓰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을 미워하게도 되고, 이런 게 자꾸 악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말을 들으면 좋지만, 나쁘게 얘기하는 데 되는데, 뭐, 마음이 평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경이 쓰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사람들로부터는 이런 판단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선풀이든 악풀이든.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좋아할 수 없어요. 또 내가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하니까 구멍이 있으니까 그 구멍을 화살을 맞을 찬스도 있다는 거예요. 또 판단하는 사람들 역시 각 진짜 다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판단을 다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서신들을 보면 바울도 대적들에게 끊임없는 비평과 판단을 받았어요. 비방을 받고 시달렸어요. 뭐냐? 네가 무슨 사도냐? 언제 사도라고 임명받았냐? 예수를 핍박하던 변절자인데 네가 또 언제 변절할지 어떻게 너를 어떻게 믿느냐? 뭐 이런 비방과 판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픔이나 괴로운 감정의 폭발을 우리가 간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의 판단으로 인해서 그 감정이 매몰되지 않고 스스로를 굳게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서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사람들의 판단을 무조건적으로 무시하거나 거칠게 대하거나 투명하게 대하거나 경멸한 한투로 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할 때 그거를 무조건 무시할 수만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정중하게 대처하면서도 바울은 이것은 가장 하급 법정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상고할 두 개의 상급 법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법정이 1심, 2심, 3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두 번째 법정 어디로 가겠냐? 자기 양심에 호소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에 계신 주님께 호소하겠다는 것이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비방과 그거에 대한 어떤 대처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판단하는 이 하급법정의를 가진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항상 우리 옆에 있으면서 우리의 모두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즉각 나온단 말이에요. 그 판결은.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민감한 상황을 다룰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며 또 어떻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 무시하는 태도로 맞서는 것도 좋은 일 아닙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에 지나칠 정도로 예민해갖고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맹목적으로 따라서 그것에 좌지우지되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사는 일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사랑하고 열망하여 그것을 목적으로 따라 사는 사람은 굉장히 나약하고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수의 왁자지껄한 소리로 사람들의 판단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똑바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또 그의 삶이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판단 외에 다른 사람 판단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평판을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 평판에 대해서 흔들려서도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고 싶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흔들리지 않느냐 이거야. 뭐라 그랬습니까? 흔들리지 않으면 앞에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확실한 자존감 위에 온유함과 겸손함의 근육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육은 여러분의 자존감으로 세워지는데 거기에 무엇으로 세우느냐? 여러분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이 온유함과 겸손이라는 이 완충벽을 통해서 걸러질 때 이 안정된 심령으로 평판이나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라고 얘기한. 이 바울의 이 말에 내가 뭐라고 하든 나는 상관없어 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한 분인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내가 억울하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했든지 나 그거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야. 네 말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나 이거를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자신이 받아들여야 할 비판이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네거티브한 말을 한다고 다 틀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다면. 그러면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야 내가 이거 부족한 거야. 네. 혹은 억울하거나 사실 그렇지 않다면 온유함으로 인해서 그 일을 크게 상처를 받거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다른 틀린 말을 한다 그래서 그 당시 그냥 그걸 다 뒤집어 갖고 네가 옳다 날 이거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이 많습니다. 내가 억울하다 그래서 당장 그 사람을 찾아가서 증거를 내놓고 이러다 보면 싸움이 되지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럴 때는 내가 온유함으로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일단 내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것이 그 온유함이라는 거야. 근데 말은 쉽지만 실천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나에 대한 비판이나 잘못된 판단을 들으면 어느 순간 감정이 그냥 용광로처럼 끓듯이 부글거리지 않습니까? 그냥 마치 한국의 그 양은 냄비처럼 우리 라면 끓일 때 쓰는 거. 라면 끓일 때 빨리 끓으니까 좋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도 팔더라고요. 이제는 한국 그 양은 냄비를. 그렇지만 이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그냥 양은 냄비처럼 그냥 순간순간 끓어오르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의 근육이 아주 얇아서 흡수 능력이 없어서 즉각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합니까? 엑서사이즈 하잖아요. 엑서사이즈가 필요하듯이 이 온유와 겸손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도 훈련과 연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온유와 겸손함으로 감정의 근육을 튼튼히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같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세상의 소유물에는, 소유물에서는 세상은 소유물에서 행복을 찾고 소유물을 얻는 방법은 자기의 능력과 힘과 노력과 자기 확신 같은 것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의 특징은 온유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여러분 이 온유함에 대한 성경 구절을 다 나열할 수 없지만 그 성경 구절을 종합해서 볼 때 온유함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거 반드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온유함은 기운이 없는 거나 약함, 무력함, 비겁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을 다시 해석했나봐. 온유한 사람은 분노해야 할 때 항상 분노하며 분노해서는 안 될 때는 결단코 분노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이해가 좀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절제된 분노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릅니다. 그리고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존경하면서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직장에서도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될 성품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을 따르고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이거는 직장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온유한 성품을 가져올 때 자식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면서 여러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고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뭐냐? 땅을 기업으로 만든 게 커다란 유업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그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사역과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기업을 받는다, 사역을 한다는 것은 사역이나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특히 지도자들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모도 온유함의 성품이 있어야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고 따르고 자신의 삶을 최후의 보루로 여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래도 가장 마지막 마지노선까지 갔을 때 그래도 의지하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부모가 돼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우리가 다윗이라는 거 우리가 연초에 달았다면 땅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모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그 생각, 모세가 도대체 뭐 어떤 점이 가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태욱 씨 웃는데 하나님 어떤 걸 보시고 모세는?
말하는 사람들 징징거리는 사람 데리고 다녔죠.
말하거나 징징거리는 사람을 데리고 다녔던, 그러니까 온유, 징징거리는 사람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것은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갖고 있는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 모세한테 쟤는 징징거리는 사람을 데리고 다닐 수 있겠구나 하고 그 싹을 본 것이 어떤, 무엇을 봤으니까 그걸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뭘 봤으니까 징징거리는 사람을 모세한테 맡겼지. 저는 그걸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서 모세의 온유함을 보여주는 사건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오다가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내던집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갈아서 그 징징거리고 그 하던 백성들을 갈아서 그거를 마시게 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난폭해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보고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인정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난폭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행동같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우상을 섬기는 행동에 대한 모세의 분노입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런다 막 이런 것을 그냥 너무 말이 많이 하니까 그를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그냥 많이 얘기하면서 지 자신에 회개했어요. 너는 그 얘기를 하면서 네 자신에 그거에 대한 분노가 생기는, 사실 분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한다니까 나도 거기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아닌 것처럼 하는 어떤 구분이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분노하, 그런 얘기를 듣고 분노하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는가 하는 생각. 저는 모세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고 참 온유한 자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의 온유함을 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큰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맡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경험, 지식, 재능, 은사, 이것도 중요하지만 온유라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이 온유하지 못한 것은 내면의 정서가 불안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충동적인 성향의 강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힘듭니다. 충동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군가로부터 비평을 받고 있다면 우리의 온유와 겸손함의 감정 근육을 여러분 발동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비방을 하는 사람의 그 비방 소리를 들으면 내 안에 온유와 그 겸손의 감정을 발단시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 비방을 한 사람의 내면의 문제를 여러분 파악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가라고 해봐요. 그 사람이 정말이라면 여러분한테 와서 권유할 거예요. 비방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이런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여러분에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권유하지 뒤에서 비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비방을 하게 되는 그 사람의 그 내면의 문제를 한번 본다면 여러분 대부분 비방하는 사람의 내면의 문제는 뭐냐면 열등감이나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열등감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비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방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이 비방당할 때 여러분이 못한 거에 대해서 비방당하는 거 여러분이 못한 거에 대해서 비방당하면은 여러분 못해주니까 하지만 여러분을 비방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그 비방하는 사람보다 뭔가 특수하겠거나 어떤 젤러스를 통해서나 뭐 이러한 상황에서 그 비방의 문제가 오지 여러분이 무슨 뭐 못 자라거나 못하는데 관심거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볼 때 보면 그 사람이 열등감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비방으로 나타났거나 아니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모든 일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사람은 뭐가 되냐? 분노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충동적으로 비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비방이 들어왔을 때 누가 그런 비방을 하더라 그러면 화내기 전에 그걸 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럼 대부분의 그 사람이 열등감이 강하거나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파악하게 되면 우리가 비평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상처를 받지 않는다. 좀 억울하거나 속상하더라도 아 제가 그런 점에서 얘기를 했다면 참 안 됐다. 이거지 내가 그걸로 인해서 막 들들들 끌리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바울이 말했듯이 너희 비방 비판에 관해 크게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리고 이 문제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비방이나 비평을 가지고 나면 그거를 그렇게 상대방의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한다면 그 다음 스텝은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에게 솔직히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비방을 했을 때 정말 내가 그런 것인가 하고 양심에 솔직히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판단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자기 양심의 판단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양심의 판단도 여러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양심에 물어보니까 난 양심에 꺼리키는 것이 하나도 없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바울이 자기 전체의 삶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충성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그 주제에 한해서 내가 목회자로서 너희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난 목회자로서 내가 양심에 붙여보니까 난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해서 내가 온전히 의로운 것이 아니다. 그 의로움을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대신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이 나에게 어떨 때 거부감으로 느껴오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한 태도가 이해되지 않거나 아니면 불쾌한 생각이 들 때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 지 자신에게 물어봐요. 왜 너는 이 일로 인해서 기분이 상하냐? 너 이 일로 인해서 왜 화가 나느냐?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 근데 양심에 물었을 때 거의 대답은 내가 잘못했다로 나와요. 혹은 너의 기본 의도가 잘못됐다라고 그 방향으로 나를 이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추측할 때 여러분 양심에 물어봤을 때 양심은 스스로를 정당화할 때보다는 스스로를 정죄할 때가 나는 좀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봅니다. 양심을 좀 더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할 때는 이러한 판단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됐을 때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시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양심이 스스로 그래 네가 잘했어. 넌 틀린 거 없어. 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러한 판단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것도 받아들여요. 내가 그럼 난 잘못한 거 없어. 이거보다도 정말 잘못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러면 내가 온유함으로 참고 기다려야지. 하지만 그것도 판단하실 일은 결국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판단은 얼마든지 여러분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그 난을 재배하는 거를 좋아하니까 난에 대한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세요. 근데 전부 다 난에 대해서 자기가 이르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절대로 이거 하지 말아라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라 그래.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난을 이렇게 키워라 어떤 사람은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온전하지 않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역사를 통해서도 혹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교리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아직 충분히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많은 주제에 대해서 어제의 논리는 맞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성경 저자가 말씀하자고 한 취지가 그것이 아닌 것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갖고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녀사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의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처음에는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의 양심이 그것은 해도 좋아라고 말할 때 반드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제가 이것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판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지정하는 것인데 이 판단은 미래에 주어지는 판단이기보다는 지금 다만 나를 심판하시니는 주시니라 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판단은 미래에 주어지는 우리가 나중에 말할 영원한 그 심판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내가 한 행동이나 일에 대해서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또 무호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과 함께 침묵 속에서 제기되고 또 하나의 판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고요한 눈이 우리를 응시하고 퀴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눈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판단은 절대적이며 실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는 모든 감추인 것들과 숨어있는 것들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옳아 보이고 내 양심에 물어도 뭐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판단받는 것이 저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을까 저는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해서 하시는 판단은 우리의 어떠함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각자 삶 속에서 펼쳐지는 이러한 심판은 미래의 영원한 심판과 비교할 때 지금 임시적이고 예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그냥 예비적이고 영원하지도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마음에 조금 아예 기분 나쁘다. 에이, 이 정도지. 그거 가지고 그냥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제 자신의 영적 성숙과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기도의 형태로 저는 저와의 개인 대화를 통해서 제 자신에게 묻고 제 자신에게 답하는 것이 기도의 형태고 제 영적인 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심기가 불편한 이유가 뭐냐?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문제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양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내 마음의 계획, 행동의 근원이 되는 동기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저를 어디로 이끄느냐? 회개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 상황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말씀으로 확인하게 할 수도 있을 때가 있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확인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과정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참 중요한 영적인 시간이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생활에서 해보세요. 이건 어떤 골방에 필요하지도 않고 걸어다니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세상의 본이 되고 도움이 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해져야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을 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참된 칭찬입니다. 주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중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금 섭섭한 말을 한들 험한 말을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너무 미워하지 말고 용서할 수도 있다는 거야. 네가 몰라서 하는 일이니까. 나는 그것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만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데 나중에 주님이 나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신다면 우리가 사람들로 받는 칭찬과 칭송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기도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근육을 건강하게, 씩씩하게, 튼튼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외부에 대해서 상처받지 말고 스크래치 나면은 스크래치는 한두 시간 있으면 없어지잖아요. 스크래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튼튼하게 키워서 여러분이 건강하고 또한 활기차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연약하기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어떠한 비평과 비방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초연할 수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존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품 온유와 겸손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세워나갈 때 아버지 세상에 주는 그 모든 비평과 비반을 아버지 내가 소화할 수 있고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축복이 새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